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관련된 좀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6장 2절까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70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6장 6절에서 7절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부모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먼저 행하라.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자녀들이 바로 설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잠언 23장 12절, 13절 두 구절입니다.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훈계하지 않아서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에게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신약의 에베소서 6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부모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사회 구조가 매우 커져서 부모 외에도 자녀들이 영향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친구, 선생님, 그리고 뭐 연예인, 그리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 여러 이제 역할 모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거대 사회가 아닌 가족 중심적인 부족 사회였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매우 컸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8장이죠.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 사무엘과 사무엘의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무엘은 자녀 양육면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8장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장자의 이름이 요엘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차자의 이름 아비야, 여기에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이름은 본질과 정체성을 담고 있죠. 따라서 이 이름을 지어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신앙이 있었다.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의 아버지는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의 희망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당 사무엘의 자녀도 훌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에 따르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두 아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사무엘, 어두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그 사무엘의 자녀의 모습치고는 합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2절 후반부에 가면 그 아들들이 사사였다라고 하는데요. 부엘세바 지역의 사사였다라고 합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는 정치, 종교, 군사, 복합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버리죠.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겠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판사가 돈을 받고 죄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항소하기가 지금보다는 어려운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 두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4절인데요. 4절 앞부분에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NIV 성경에 가면은 4절 앞부분이 so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NASB에 보면 then이라는 그런 단어로 4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4절은 그 다음에 논리적 결과로 그러면 그렇게 이 사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와우 계속법이라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이 3절하고 4절이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절하고 4절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바르지 못한 행위가 4절 5절 이스라엘 장로들의 원망을 사서 결국 왕정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따졌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죠. 그 두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정치 체제는 왕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고 사사정이죠. 왕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부족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죠. 노동력을 조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단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는 부족 국가가 시행하고 있던 사사정과 같은 그런 체제보다는 훨씬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이라는 정치체제는 이 사사시대의 사사정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보자면 매력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넘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왕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사람 이상의 신적 존재로 이렇게 여겼었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인간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려는 것과 같은 그런 심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 체제 변화 요구를 넘어선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사정에서 왕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바꿔달라는 식의 합당한 요구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이상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와 다르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강력하게 왕정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본문 이후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등장했던 왕이 사울이죠. 이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정황에서 보면 사무엘이 통치했을 때 그 사사정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정황입니다. 7장 13절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군사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하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이 아직 이렇게 침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평화기를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14절 말씀을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가나안 족속과도 비교적 관계가 원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있는 것이 그냥 좋았던 것이죠. 왕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통치 기간에는 이 왕을 요구할 명분이 없었지만 마침 그 명분을 누가 제공했냐면 바로 사무엘 아들들이 그 명분을 제공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통치가 온전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을 요구했고 그 결정적 계기로서 사무엘 아들들의 부족한 통치가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왕정을 요구했겠지만 사무엘 아들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정 요구에 빌미를 제공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왕정이냐 사사정이냐는 좀 본질적인 부분들은 조금 다음 부분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사무엘의 자녀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황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들은 사무엘 자식들의 잘못을 사무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책은 8장 초반부를 놓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건 사무엘은 늙었고 곧 세상을 떠날 것으로 보고 그의 지위를 계승할 그의 아들들은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 면에서 사무엘이 엘리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역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장 3절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행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행동은 발랐지만 그 아들들이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사무엘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다. 다만 그 행동을 자식들이 따라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요. 자식들이 잘못한 그 엘리의 경우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아버지 엘리가 교육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다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면에서 이제 홉니와 비느하스의 부정은 아버지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와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 밑에서 악한 아들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결과가 맞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장 1절에서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하스는 악한 왕이다 라고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번에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하스처럼 나쁜 왕, 그 밑에서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왔다라고 하죠. 남유다 왕을 A급, B급, C급으로 굳이 나눈다라면 아하스는 특C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특A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온 셈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선한 지도자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상식적인 이치에 따르면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와야 되고요. 훌륭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훌륭하지 못한 자녀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녀의 훌륭하지 못함이 부모 탓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녀의 잘못이 전부 부모 탓이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렇다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사라는 것이 그렇게 이 인과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달란트 비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죠.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고 15절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않아서 책망을 받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결과를 가지고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고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책망의 기준은 그리고 칭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21절하고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준이 충성입니다. 2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대학에서 이제 컨닝이 만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만연한 사회에서 나 하나 컨닝 안 한다고 문화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죠. 같은 위치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유다 왕 중에서 보면 또 다른 예인데요. 남유다 왕 중 선한 그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 밑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토록 악했던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성군이라고 부르는 그 요시야, 요시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 아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왕 아몬 밑에서 최후의 성군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요시야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선하면 자식도 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꼭 좋은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절망적이죠. 저도 오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예전만 해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그게 일반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적이 참 많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치며 밑줄을 그었던 그런 한 문구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구인데요. 짧지만 아주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문구입니다. 문구는 이렇습니다.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충성하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를 맡다가 올해부터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등부 예배가 9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득이하게 뒤에서 인사를 못하고 갔는데 예배가 9시인데 이제 아이들이 좀 늦게 와서 약간 늦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사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나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하고 와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중등부를 왔다가 이제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사역하면서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표정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뭔가 흡족할 때보다는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중등부에서 이제 토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그 기수의 토요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딱 두 명이 왔습니다. 정말 허무했습니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제 스스로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할 수 있을까? 모든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쭉 디프레스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계속 이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나 그때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과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다만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다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물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잘 따라오면 좋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충성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위로를 얻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고등부 토요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가 먹었던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하겠다. 한 명만 와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명도 사랑하시니까. 다행히 한 명 이상의 이제 인원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 자세는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가 엇나갔죠. 그런데 자녀만 엇나간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통치 밑에서 백성들도 엇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지도자가 뭘 잘못했는가?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엇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에 따라오지 못했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후에도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아도 충성하기 위해 우리는 사무엘처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그에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반 사역을 하셨죠. 그 결과가 열두 제자였는데 그 열두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핵심 인물들은 그 예수님을 배신했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배신했던 것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잘 이루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울도 훗날 죽음 후에 복음이 확정되었지만 그가 세운 교회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쓴 서신서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서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편지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성경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만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원하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다만 충성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에도 성공은 없고 충성만 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목회에 성공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건 없죠. 다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물론 약간 충성이라고 하니까 군대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충성이라는 표현은 신실함이죠. 변함이 없음, 신실함. 이제 좀 느낌이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신실하게 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역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결과, 물론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자로 서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신실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속한 곳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